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효의 세계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한국군 감시초소 총격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총격과 관련한 보도와 내부 정보를 보도받다면서 북쪽 너머에서 몇 발의 총격이 가해졌다는 초기 보도 내용들이 적어도 거의 맞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우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이 살아있고 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 위원장의 잠적과 재등장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임무는 동일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과 이를 검증하는 것,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집중해온 것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이 끔찍한 실수의 결과라며 중국 책임론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우한시의 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발원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당국이 인정하려 하지 않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올해 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보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9월에 각급 학교를 다시 열고 미국 경제가 조기에 회복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시작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도 지난 1일 보고서에서 중국이 의료 장비 확보를 위해 감염병의 심각성을 숨겼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 당국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뤄진 기밀정보첩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은폐 의혹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고위관리는 지난 2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의 증거를 숨겼거나 파괴했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진 파이브 아이즈의 조사 내용이 미국의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사람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의사들의 침묵을 강요하고 증거를 없애는 등 백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샘플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351만여 명과 24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확진자 11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6만 7천여 명으로 최대 피해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는 146만여 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승인했습니다. 유럽의 누적 사망자 수는 14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한편 유럽 일부 국가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점점이 지났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 내 최대 피해국인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오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상품 2천억 달러 구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협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된 건지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 탈레반이 150명의 아프간군과 정보부 요원들이 주둔 중인 아프간 남부 헬메드주의 군사센터를 공격했습니다.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은 오늘 성명에서 폭탄 테러가 어젯밤에 일어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종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과거 사례로 볼 때 김 위원장의 잠적은 이례적이지 않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모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20일 만에 재등장 모습을 놓고 의도된 연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이 3일 비무장 지대 내 한국군 감시 초소 GP에 사격을 가한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는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 북부는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건강 이상설이 나돌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지 20일 만에 공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과거 사례로 볼 때 김 위원장의 잠적은 이례적이지 않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모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2일자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3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잠적 기간 김 위원장의 활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긴 시간 동안 김 위원장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다른 경우가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잠적이 전례 없는 건 아니라고 폼페이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의 잠적과 재등장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임무는 동일하게 남아있을 것이라며 이는 북한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과 이를 검증하는 것,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초점을 맞춰온 일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 위원장의 복귀를 환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김 위원장의 사진이 담긴 트위터 내용을 리트윗, 즉 재인용하는 방식의 글에서 그가 돌아온 것과 건강한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한반도 시간으로 2일 김 위원장이 전날인 1일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김 위원장은 20일 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하면서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켰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한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일부에서는 사망설과 중태설 등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추측이 나돌았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자 국제사회에선 중병설은 물론 사망설까지 나돌면서 그의 신변에 대한 궁금증에 휩싸였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의 20일 만에 재등장 모습을 놓고 의도된 연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시작된 정규방송 첫 순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참석한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 소식을 약 15분 분량의 영상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앞서 2일 오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인쇄 매체를 통해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영상도 공개한 겁니다. 조선중앙TV는 통상 영상을 편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첫 보도는 사진으로 처리하고 저녁 방송 시간에 영상을 공개하지만 이번만큼은 첫 방송 시간부터 신속하게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20일 동안 공개 활동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망설까지 돌았던 김 위원장의 건재를 대내외에 알리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에는 김 위원장이 걸어다니거나 서서 대화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담겼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야외 준공식 행사장에 입장해 대규모 인파의 환호에 손을 흔들며 입장했고 준공 테이프를 자른 뒤 서서 손뼉을 치기도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여유를 부리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의 재등장 시점과 제스처가 대내외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한 연출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중병설, 심지어는 사망설이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개 행보에 다시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자신의 신변을 둘러싸고 외부 사회에서 온갖 억측들이 난무했지만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자신의 신변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재등장 시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각종 정보 자산을 통해서 김정은의 현재 상황,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니까 그 이상 뭐 중병설이 퍼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고 또 계속 자맹을 계속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본인이 나와서 건재를 과시하는 게 자기한테 더 유리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재등장 무대를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으로 잡은 것은 미리 잡힌 일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경제 성과에 쫓기고 있는 김 위원장이 애민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연말 전원회에서 정면돌파전의 주 타격 전방이 농업전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북한에 가장 절박한 게 지금 비료입니다. 그리고 비료 중에서도 린비료는 사실은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사실은 그 비료 공장은 아주 중요하죠.
조 박사는 그러나 이번 준공식 영상에서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은 자신의 건강을 놓고 퍼진 온갖 억측들을 반박하기 위한 연출일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매체 이 같은 보도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나 신종 코로나로 동선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신변 이상설이 제기됐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모습을 감춘 지 20일 만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의 시작부터 끝까지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5월 1일 비료공장 준공식 참석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하기 전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11일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의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후 4월 15일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권 이후 단 한 차례도 빼먹지 않던 일정에 김 위원장이 갑자기 등장하지 않자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북한 신변 이상설을 처음으로 보도했지만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것은 미 CNN 방송의 보도 이후입니다. CNN 방송은 지난달 20일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건강에 이상이 생겨 미국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이 사망했다거나 중태에 빠졌다는 주장에서 김 위원장 이후 후계 구도에 대한 관측까지 온갖 추측성 보도에 관했습니다. 특히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 기간 김 위원장이 쿠바 등 각국 정상에 축전을 보냈고 원산지구 일꾼들에게 감사를 보냈다는 등의 동정 보도를 이어가면서도 관련 사진을 함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공위성 사진에 원산에 머물고 있는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포착됐다는 보도와 중국에서 의료진이 파견됐다는 소식통을 인용한 언론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건강 이상설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미국은 대체적으로 이번 보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NN의 보도가 오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가 괜찮기를 바란다고 잇따라 언급해 결과적으로 건강 이상설을 불식하지는 못했습니다.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I wouldn't, you know, I can only say this. I wish him well.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미 합참 차장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과 군 전력을 여전히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assume that Kim Jong-un is still in full control of the Korean nuclear forces and the Korean military forces.
한국 당국은 수차례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고 강조하며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에 나서는 형식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결국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은 20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하면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평소 건강 상태는 언제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36살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체중입니다. 지난 2012년 집권했을 때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은 그리 비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배가 나오고 얼굴살이 찌는 등 신체 변화가 뚜렷해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2016년 7월 국회 보고에서 김정은의 몸무게가 2012년에 90kg, 2014년 120kg, 2016년에는 130kg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4년 만에 40kg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키는 170c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 키에 몸무게가 130kg이면 고도 비만에 해당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난 1990년대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과도한 체중의 흡연 습관 등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a young man when he is that overweight, smokes and has diabetes, it is very possible for them to have severe stroke, blood clot.
김정은 위원장의 비만 문제는 2018년 9월 20일 남북 정상의 백두산 등반 때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겨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남북한 정상 부부의 대화 내용입니다.
저도 못해 뭐 아직 인정만
얄미우십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에도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9월 3일 평양에서 모란봉 악단의 공연을 관람한 뒤 40일 가까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 창건 기념일인 구구절과 노동당 창건일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건강이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10월 14일 김 위원장은 평양의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완공식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한국국가정보는 국회에서 김 위원장이 5월께 왼쪽 발목 복사뼈 부근에 낭종, 즉 물혹이 생겼고 9월에서 10월 초 사이에 유럽 등 해외 의료진을 초청해 물혹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줄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는 자신이 펴낸 책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10대 중반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에는 군부대나 공장, 기업소는 물론이고 병원이나 유아원에서도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술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지모토 겐지 씨는 2016년 4월 평양을 방문한 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룻밤에 포도주 10병을 마셨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과체중으로 인한 비만과 흡연, 음주는 모두 심장병 발병 요인입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심근경색 가족력을 갖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1994년 82살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3년 뒤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VOA에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1일 정치국 회의 직후 수술이 아니라 치료를 받았고 그 후 평양을 떠나 요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He left Pyongyang somewhere very shortly after the Politburo meeting and that he went he underwent some sort of medical treatments.
다만 김 위원장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켄 고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젊지만 비만과 흡연, 음주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체중 감량과 금연, 그리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20일간 김 위원장 다음으로 관심을 모은 북한 인사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김여정을 김 위원장의 유고시 가장 유력한 권력 승계자로 지목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공개적인 대외 활동을 시작했지만 긴 잠적과 고질적인 건강 문제를 계기로 차기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백두혈통이란 명분 때문에 북한 권력 승계 1순위로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꼽았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을 지낸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8일 행사에서 백두혈통과 이에 대한 북한의 오랜 선전선동 역사와 교육 등을 볼 때 김 씨 일가에서 후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박 선임연구원은 이를 왜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 여성을 배제해선 안 되는가란 제목의 워싱턴포스트 신문 칼럼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김여정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이 북한의 가부장적 유교 문화를 지적했지만 유교는 조상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고 김여정에겐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혁명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수십 년에 걸친 정권의 체제 선정과 이념을 승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 동안 김여정이 정권의 여러 고위 직책에 올랐다는 건 그의 성별이 권력 승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며 권력의 가장 앞줄에서 지도자가 압제와 공포로 어떻게 엘리트들을 줄 세우는지를 습득한 경험도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당장 이상이 생기면 자녀들은 모두 어리고 형인 김정철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권력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선택지는 최근 정치적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보여온 김여정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언론들은 김여정이 지난 평창 겨울올림픽 때 헌법상의 국가수반이자 북측 대표단장이던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상석을 양보받는 등 분위기를 압도한 것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력한 후계자일 가능성이 큰 이유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도 최근 보고서에서 김여정의 권력 승계 가능성이 높다며 백두혈통인 김 씨 일가 배경뿐 아니라 지난 정상 외교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한 경험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게리 셰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앞서 BOA에 김여정이 젊고 여성이지만 차기 지도자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김정은의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적어도 섭정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의 승계 가능성에 회의적이거나 신중한 견해도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시사주간지 타임에 김여정이 섭정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김 씨 왕조가 현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취약하다는 배경을 볼 때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케이터 연구소의 덕밴드호 선임연구원은 Foreign Policy 기고문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오디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게 신변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김여정의 권력 승계는 희박하다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But she's still in the position where her power comes from him. So if he's dead, it's not clear what she has.
김여정의 권력은 오빠로부터 온 것으로 김 위원장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며 북한은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60대에서 80대의 남성 고위층이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에게 통치를 허용하는 건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밴더우 선임연구원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김 위원장 이후엔 일종의 집단 지도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권력 승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김여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북한의 오랜 세습 통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선 관심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과 Foreign Policy 등 일부 언론은 김여정은 지난 2017년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가해자로 제재를 부과한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앙정보국 CIA 국장 시절인 2018년 2월 국제사회에서 평창올림픽에 참석한 김여정을 미화하는 기류가 나타나자 트위터에 우리는 김정은의 여동생이 선전선동부장이란 걸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다시 대외 활동을 시작한 만큼 차기 후계자설은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심근경색 관련 가족력과 고도 비만 등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의 건강 여부에 따라 후계자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이 3일 비무장지대 내 한국군 감시초소 GP에 사격을 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은 한국군 당국의 항의 전통문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 사령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4일 북한군의 총탄에 맞은 비무장지대 내 한국군 감시초소 GP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사팀이 해당 GP 현장에 나가 조사를 벌인다며 조사팀은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사는 사건 현장을 방문해 북한 측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을 당시 정황과 한국군의 대응사격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락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유엔사가 진행하는 현장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엔사 정전위 차원에서 판단하고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3일 오전 7시 41분쯤 강원도 비무장지대 한국군 GP 외벽에 북한 측에서 발사된 총탄 4발이 맞았습니다. GP 근무자가 총성을 듣고 주변을 확인한 결과 4발의 탄흔과 탄두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사격을 가한 북한군 총기는 기관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은 4일 국회를 방문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사건 경과를 보고하면서 이번에 사용된 총기에 대해 방화쇠를 한 번 당기면 서너 발씩 연발되는 기관총 종류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은 GP에 14.5mm 고사총과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배치하고 있고 이번에 발견된 총탄은 14.5m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북한군의 사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고방송과 10여 발씩 2회에 걸친 경고사격을 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사건이 난 직후 북한 측에 전통문을 보내 북한 측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긴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9시 35분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냈는데요. 이 전통문을 통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이번 사건이 북한 측 GP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해당 GP 인근에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1km가 채 안 됐다는 점, 지형상 북한군 GP가 한국군 GP보다 낮은 곳에 자리해 교전시 불리한 위치였다는 점, 총격 전후로 북한군 GP 인근 영농지에서 영농활동이 지속됐던 점 등으로 미루어 의도적 도발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총격이 이루어진 시점이 북한군의 근무 교대 후 화기 등 장비 점검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여서 오발 사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 한국군 GP와 북한군 GP 화기는 서로를 조준하고 있어 오발이 나면 GP의 총알이 날아와 맞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네 발이 한 발씩 발사된 게 아니라 한꺼번에 발사됐다면 실수 또는 오작동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의도된 저강도 도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등 외부 사회 언론들이 제기한 신변 이상설에 휩싸임 가운데 20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다는 북한 매체 보도가 나온 이튿날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정은이 복귀한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할 때 이제 김정은 잠행기에 한국 언론의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를 위반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뜻대로 빨리 움직여질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능성을 닫아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신 센터장은 다만 북한이 교전 상황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의 떠보기용 도발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남북한이 지난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설정해 포사격훈련 등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적대 행위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해 군사합의를 위반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한국군 감시초소 총격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총격과 관련한 보도와 내부 정보를 모두 봤다면서 북쪽 너머에서 몇 발의 총격이 가해졌다는 초기 보도 내용들이 적어도 거의 맞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우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 측도 대응 사격을 했다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어느 쪽에도 인명 손실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폼페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간으로 3일 오전 중부전선 한국군 GP에 대해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맞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한국군도 대응 사격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건강 이상설은 북한 정권의 강력한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미국 공화당의 존 커티스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자유 강화 목적의 오픈 테크놀로지 기금 법안을 최근 발의한 커티스 의원은 이 법안 제정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티스 의원을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먼저 법안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Well, the Open Technology Fund bill develops and distributes technology to circumvent.
오픈 테크놀로지 기금 법안은 억압적인 정권들이 주민들에게 가할 수 있는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배포합니다. 대상은 북한과 이란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정보를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자유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이런 법안 상정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Well, we know that repressive regimes in North Korea certainly fall into that category.
압제 정권들이 있는데 북한은 분명히 그 범주에 속합니다. 저희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정보도 제어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초 이란의 경우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란 지도부는 인터넷 접근을 차단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정보가 대내외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오픈 테크놀로지 기금을 통해 개발되고 배포된 기술은 이란의 운동가들이 시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언론인들이 당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했고요. 북한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권의 책임을 부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평상시에도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 자체가 차단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이 법안에 제시됐나요?
Well, you said it exactly correctly. North Korea is the most closed-off society in the world.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독재자는 한압적이게 되고 인권을 침해하기 쉽상입니다. 북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선 평양의 일부 엘리트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인터넷 접근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 이익에 부합한 목적에 한정된 접근이 허용된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요. 북한의 인터넷 접근 확대가 역설적으로 정권의 이익 창출에 악용될 우려는 없나요?
And we know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ill evolve and increase their level of capability on the internet.
걱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 지도부도 인터넷 기술을 진화시켜 그들의 역량 수준을 향상시킬 겁니다. 이 법안은 우리가 그들의 수준을 따라잡는 것뿐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가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이 북한을 상대로 방송하는 미국 언론인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Yeah, so the Open Technology Fund Authorization Act will permanently codify the program at the U.S. Agency for Global Media, which oversees Voice of America.
법안은 미국의 소리 방송을 감독하는 미국 국제방송처에 이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성문화할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VOA가 자유에서 한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성문화하고 기금 출처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언론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자유에 더욱 중요합니다.
하원 외교위 엘리엇 앵겔 위원장과 마이클 맥하울 공화당 강사가 동시에 법안 발의에 참여해 주목되는데요. 법안 통과 전망이 어떻습니까?
Well, let me just tell you, any bill that's introduced by both the chairman and the ranking member has a very high likelihood of passage. That
위원장과 간사가 상정한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상당한 동력이 생길 겁니다. 다만 현재 의회의 관심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진전에는 조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저희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억압적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정권을 겨냥한 것은 지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광미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반도 핵심 현안 중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북한 지도부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까?
So this is exactly why we need this open technology fund, right? We don't know what's going on there.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정보 유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기금 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예는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 외에 더 많은 것을 알게 하는 브리핑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의 정보 은폐 능력 때문에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외 지도자가 공개 석상에서 한동안 사라지는 것은 내부 상황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북한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이라면 그들은 신속히 소문을 뭉개려고 할 텐데 말이죠.
최근 북한 내부 움직임과 관련한 의회 또는 외교위원회 내 논의는 없나요?
We're at a real disadvantage in Congress right now because we haven't convened except for some very brief votes for, you know, almost a month.
의회는 지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주요 표결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달 동안 모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현안들에 관한 논의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문회와 회의를 하고 또 전 세계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 진전을 위해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일할 준비가 됐습니다. 의원들이 전원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최우선 사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텐데요. 여기에 일부는 억압적 정권들에 대한 것이 될 겁니다. 바이러스 확산 경로와 정보 왜곡 등과 관련해 억압 정권으로부터 미국인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오픈 테크놀로지 기금 법안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의 존 커티스 하원 의원으로부터 오픈 테크놀로지 기금법안의 내용과 대북 정보 유입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이 북한에 보낼 소독용 염소 제조기를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쌀 지원을 해온 타이완의 국제단체가 개인 보호용품 등 코로나 방역 물자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이 1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국제시장에서 소독용 염소 제조기를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FRC는 이날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발병 운영 상황 보고서 13호에서 염소 제조기가 북한의 주요 의료시설들에서 사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소금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염소 제조기가 간단한 과정을 거쳐 염소를 생산해낸다며 전기분해로 소금물 1리터가 활성 염소 용액 6g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염소 제조기가 북한에 도착하면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에 대한 번역과 인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보건성이 최근 국내와 해외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지원할 국가 전략 계획을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국가 전략 계획에 따라 시뮬레이션 연습과 비상물품 보충 작업 등이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평안 남북도와 함경 남북도에서 신종 코로나 방역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며 지난달 20일에는 북한 보건성과 조선적십자회가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독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감염증 현황과 관련해선 북한 보건성이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4월 24일 현재 여전히 북한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124명으로 모두 북한 주민이고 외국인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리 해제자는 외국인 383명을 포함해 25,227명, 고열 증상자는 외국인 8명 등 38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388명이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에 본부를 둔 국제단체인 자재자선사업기금회가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방역 물자 등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신종 코로나 구호활동 보고서 1호에서 전 세계 78개국에 개인 보호용품과 천마스크, 간이 침대, 소독용 알코올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 20일 현재 중국과 터키, 영국, 호주 등 29개국에 1,200만 개 물품이 전달됐고 북한과 베트남, 브라질 등 49개국에 940만 개의 물품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대북 지원 이유와 구체적인 지원 물품 등을 묻는 BOA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011년 12월 자원봉사자 40명을 북한에 보내 쌀 13,000톤을 전달했고 북한의 지원 요청에 따라 쌀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난의 행군 직후인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도 7차례 북한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에서 5월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5월을 맞아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전쟁에서 활약했던 김영옥 대령을 소개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30일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AAPI 문화유산의 달인 5월을 맞아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고 김영옥 미 육군 대령을 소개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영옥 대령의 중령 시절 흑백사진을 싣고 김영옥 대령은 소수인종 최초로 미 육군 대대장에 임명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수천 명의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며 자신도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이라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해리스 대사는 일본인 어머니와 주일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김영옥 대령은 1919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태생으로 1910년 미국으로 망명한 한국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1941년에 병사로 징집된 뒤 이듬해 장교 후보생에 선발됐습니다. 미국 보훈부 웹사이트는 당시 소위였던 김영옥 대령이 일본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미시시피주 캠프 셸비에 배치되면서 있었던 일화가 소개돼 있습니다. 당시 부대장이 한국인과 일본인은 어울리기 힘들다며 다른 부대로의 전출을 권했지만 김영옥 당시 소위는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고 같은 목적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잔류를 자청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옥 대령은 이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서유럽 전선에서 세운 전공으로 이탈리아 최고 무공훈장과 프랑스 십자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에 제대한 김영옥 대령은 자영업에 종사하던 중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다시 입대했습니다. 대대장 직책을 맡고 전선에 투입된 김영옥 대령은 1952년 당시 교착에 빠지던 한반도 중부전선을 60km 이상 북으로 밀어낸 공로로 미국 정부로부터 은성 및 동성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김영옥 대령과 한국의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1963년부터 2년 동안 한국군 군사고문을 맡아 한국군의 전시동원 계획 정비와 한국군 최초 미사일 부대 창설 등에 이바지한 겁니다. 1972년 군 생활을 마친 김영옥 대령은 미국 내 정재계로부터의 영입 제한을 거절하고 미국 내 한국 청소년과 소수인종들을 위한 사회봉사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2005년에는 한국과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무공훈장에 해당하는 태극 무공훈장과 레지옹 도네르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29일 김영옥 대령은 고향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났고 이후 하와이 호놀룰루의 펀치볼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김영옥 대령의 조카인 다이앤 맥메스 여사는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전쟁 69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KTV 국민방송 한국전쟁 69년 행사 공식 영상입니다.
Actually, he was just a very humble and dedicated person and being a proud Korean American.
삼촌인 김영옥 대령이 매우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으며 한국계 미국인의 자랑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삼촌은 그가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 옆에서 복무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가족들에게 매우 소중한 기억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옥 대령은 2011년 미국 포털 사이트 MSN.com에서 유색인종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8년 한국 서울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사령부를 이전한 주한미군은 그를 기리기 위해 본청 작전회의실을 김영옥 회의실로 명명했습니다. 김영옥 대령의 고향 로스앤젤레스에서는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남북으로 잇는 5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김영옥 기념 고속도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17년 만에 국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본격적인 외환한 신호로 보고 있는데요. 국채 발행의 효과와 한계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국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토마스 본 회장은 최근 외교 전문 잡지인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북한이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전문가인 본 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와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이런 소식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Came from Daily NK. They have a pretty good reputation for reporting on North Korea.
미국과 한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채 발행은 흔한 일입니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때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사람들은 이를 삽니다. 만일 연 1%의 금리에 10년 상환 조건으로 100달러짜리 국채를 샀다고 할 경우 구매자는 매년 1달러의 이자를 받고 10년 뒤에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도 지난 2003, 당시 북한은 전년도인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로 통화량이 급증하자 이를 다시 흡수하기 위해 5천원 세 종류의 1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해 일반 주민들에게 판매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입니다.
지금 이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뭔가 북한이 화폐 개혁을 하든지 지금 그 금융 고갈이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북한이 이번에 발행하려는 것이 외화 표시 국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로 일반 주민보다는 외화를 만지는 북한의 돈주와 무역회사, 공장 기업소가 될 것이라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달러는 뭐 보통 노동자 농민인 경우는 뭐 거의 못 만지고 장마당에 뭐 신흥 돈주라든지 부자들 일부 이제 사용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뭐 교통회사 뭐 무역 관계자들이 이제 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외화를 지금 긁어드리겠다는 거죠.
문제는 돈주와 무역회사 공장 기업소가 당국의 의도대로 국채를 순순히 사들일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북한 당국이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지가 불확실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물자난 외환환이 한창인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모은 달러나 위안화를 한갓 종이쪽지에 불과한 국채와 맞바꾸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신흥 부유층인 돈주와 기업들을 압박해 국채를 떠안길 것이라고 번 회장은 말했습니다.
The dons are in a difficult position if they get a phone call or a letter and saying we want you to buy a certain amount of government bonds. They're denominated in dollars, so please give us your dollars. If they don't do that, they will probably lose access to business permits and they won't be able to conduct business.
북한 당국은 돈주가 순순히 채권을 사지 않으려 할 경우 사업을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달러를 빼앗긴 돈주와 기업으로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 경제가 벼랑 끝에 서서 다시 뭐 외화를 주고 우리 채권을 사라, 뭐 북한 돈을 주고 사라든지 약간 그 강매하는 거죠. 일종의 강매입니다. 이건 완전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외화를 금사라위 같은 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걸 안 살려고 할 것이고 그럼 당국은 그걸 또 강매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아마 엄청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채 발행을 외환안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6년 이전에는 석탄과 무기 수출, 관광, 개성공단, 해외 노동자 송금, 수산물, 인가공 등 6, 7개 경로로 외화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석탄 수출을 비롯한 북한의 돈줄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차례로 끊겼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2018년도에 북한이 25억에서 58억 달러 정도의 외화 보유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8억 달러는 북한 정부와 민간에 있는 외화 총량을 의미합니다. 만일 북한 정권에서 외화를 총괄하는 노동당 39실이 보유한 달러와 위안화만 계산하면 실제 외화 보유량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2017년부터 밀가루, 담배, 술 등 각종 물품을 매년 20억 달러씩 중국에서 수입해왔습니다. 따라서 외화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북한 당국이 민간에 있는 외화를 걷기 위해 국채 발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것이라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Well, issuing bonds is a big deal, I think. But usually they don't issue a bond. So all that tells me that North Korean government is in really bad financial shape.
실제로 북한의 외환난이 심각해진다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율이 출렁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8,000에서 8,200원대의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변동폭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올 1월 9일 1달러에 8,084원이었던 환율은 4월 17일 9,039원으로 올랐습니다. 환율이 한 달 새 1,000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토마스 본 회장은 국채 발행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통화기금 IMF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86년 5월 4일 미국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입니다. 세계 노동절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의 날로 자리잡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인 헤이마켓 폭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흘 전인 5월 1일부터 시카고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파업에 돌입해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5월 4일 누군가 경찰을 향해 폭탄을 던졌고 경찰도 노동자들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시위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시위를 이끈 노동운동 지도자 8명은 경찰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동죄로 체포됩니다. 7명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명에게는 15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1887년 11월 4명의 노동 지도자에게 사형이 집행됐고 다른 2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나머지 1명은 사형 집행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시카고의 노동운동은 미국 전체로 퍼졌고 세계 노동자들이 함께 궐기하는 촉매가 됐습니다. 세계 여러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거대 자본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힘은 단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권리 보장을 이끌어냈고 전미 노동자 총연맹이 결성되고 세계 노동자를 위한 날 노동절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1979년 5월 4일 영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합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가렛 대처는 1925년 영국 그랜덤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1959년 보수당 소속 하원 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교육부 장관, 1975년 여성 당수로 선출, 1979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며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로 1990년 11월 사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국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총선거에 의해 3선의 성공, 20세기 영국 총리 가운데 가장 긴 11년이 조금 넘는 재임 기간을 가졌습니다. 마가렛 대처가 총리에 당선된 당시 1979년 영국은 높은 물가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취임한 대처는 긴축 재정과 민영화 정책을 통해 경제 부흥을 꾀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진 공기업은 과감히 민영화하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영국을 이끌었습니다. 마가렛 대처의 정책을 놓고 지금도 그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만 재임 기간 영국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권 3기 1990년 유럽 통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가 보수당 내부의 반발을 사 자진 사퇴합니다. 2002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매 등으로 대외 활동을 자제하다가 2013년 8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